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침에 일어나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주의 은혜로 오늘 아침을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른 아침부터 우리 예배 자리로 모이신 우리 주님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히나 설 연휴 후에 이른 시간 또 이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간 번갈아가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넘게 노예 생활을 이어왔고 또 40년의 시간 가운데 이제 광야를 지나 광야에서 자란 이제 세대가 이제 중심이 된 백성들입니다. 애굽을 직접 기억하지 못해도 그들은 노예의 사고방식을 물려받았고 뿌리 깊은 곳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백성들이 나라를 세우고 또 땅을 차지하고 나라의 질서를 세운다라는 그런 이야기는 인류 역사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러한 한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세상 눈에서는 노예 출신 유목민, 어떻게 보면 세상 눈에서는 야만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크고 악한 왕국들을 꺾으시며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민족의 형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떠나가는 자녀들을 보내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 토시도 놓치지 않고 다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정말 작은 디테일까지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광야의 백성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들이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이제 들어가야 될 땅은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놀고 먹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던 만나와 또 물로 살던 그런 시간은 이제 끝이 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을 실제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훗날 그들이 풍요와 안정 속에서도 이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먼저 해야 될 것을 아주 중요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세상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시 무엇을 먼저 두어야 되는 것인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서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지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아멘. 모세는 지금 광야의 한복판에서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 백성들에게 이미 들어가서 거주하게 될 때를 전제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 정착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때에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 첫 수확을 하나님께 가져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익숙하고 당연한 관습을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농사하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광야에서 나고 자란 그런 세대입니다. 애굽의 농업사회를 들은 적은 있을지도 몰라도 자기 땅을 책임지고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거두고 또 저장하는 그 농업의 리듬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리듬에는 익숙했습니다. 하루치 만나를 거두는 삶, 오늘 주시고 오늘 주신 것을 받고 또 내일은 다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농업의 세계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씨를 뿌리면 바로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계절을 기다려야 되고 비를 기다려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간을 통과만 해야 됐습니다.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가끔 은퇴하신 후 이제 작은 농사를 시작하셨다라고 하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농사는 거의 하나의 예술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정말 예술의 세계처럼 막 정말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은 텃밭 하나도 얼마나 어렵고 섬세한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땅을 읽어야 되고 또 날씨를 읽어야 되고 작은 변화에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농사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민족을 먹여야 할 만한 그러한 농사는 얼마나 더 두렵겠습니까? 애굽에서 했던 농업 매뉴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는 토양도 다르고 그때를 아는 부모의 세대도 이제 그 자리에는 없습니다. 이론만으로는 알 수 있어도 그 사막에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이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세대에게 농업은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확하면 첫 열매를 가져오라. 준비된 수확이 아니라 엄선된 수확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온 수확, 첫 수확을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상 가장 먼저 나온 것, 첫 것을 가져오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첫 것이었을까요? 당시 고대 농업은 한 번에 모든 열매가 온 밭에 동시에 익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밭, 같은 작물이라고 해도 햇볕이 잘 드는 부분, 물이 잘 스며드는 부분 때문에 점진적으로 익어가는 그러한 식으로 농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밭에서 제일 먼저 익는 그러한 작물을 먼저 거두게 되는데 그게 바로 첫 수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수확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수확은 이제 앞으로 수확들이 따라올 것이고 이 결과처럼 될 것이다 라는 증거이자 뿌린 씨앗이 지금껏 갖고 온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확인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곧 첫 열매는 대표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수확이었던 것입니다. 그 작물을 담은 이 광주리 안에서는 그해 전체의 가능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조금 엉성해도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에는 이 첫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작물이 특별하고 더 의미가 있었던 것은 40년 광야를 지나 비로소 자기 손으로 씨를 뿌리고 그 결과를 기다렸던 첫 해였기 때문입니다. 노예 땅을 떠나 광야를 지나 약속을 붙들고 기다렸던 그 40년, 그 첫 수확은 단순히 정착에 성공했다라는 그 표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오면서 성공만을 했을까요? 의심에 넘어졌던 일도 있었을 것이고 두려움에 무너졌던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원망과 후회가 뒤섞였던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눈물로 지나온 그 삶의 끝에 마침내 땅에서 그 열매로 대답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이 말하는 첫 열매의 이 감격은 단순히 농사가 잘 됐다라는 그 기쁨이 아닌 것입니다. 후회와 눈물, 고통과 기쁨이 뒤엉킨 그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셨다라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는 그런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 앞에서 사람들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좋았던 시간도 또 하나님이셨고 또 힘들었던 시간도 또 하나님이셨으며 내가 흔들렸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는 흔들렸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담은 그런 광주리인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구니는 수확의 일부가 아니라 지나온 시간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고백인 것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 첫 만물을 드리면서 꼭 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의 자리에서 섰을 때 가장 먼저 선포하게 하신 그런 고백의 예식이 있었습니다. 수확의 기대가 가득했던 이때 땅의 풍요를 먼저 말하게 하지 않고 겸손한 시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원래 떠돌이였습니다.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우리는 부르짖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역사의 암송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정체성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광야 세대에게만 필요했던 그런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훗날 그들이 안정이 되고 왕국이 되고 힘이 가진 시대가 와도 나중에 농사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그런 날이 와도 이스라엘의 시작은 늘 여기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 고백을 먼저 하게 하셨을까요? 가만히 보면 이 고백의 문장에는 정말 흥미로운 흐름이 있습니다. 바로 대명사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으며로 시작했다가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왔고 우리를 학대하였고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나라의 역사를 고백한 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가져온 한 사람이지만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은 그 한 사람이지만 그는 개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한 나라의 구원의 역사의 한가운데 서 있음을 그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개인의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아 여기까지 온 언약의 백성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이 순간은 단순한 개인의 헌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살아계시고 또 선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려놓은 이 광주리는 올해 농사가 잘 되었다는 그 결과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첫 만물의 드림은 이런 엄청난 고백 앞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비해 내가 드리는 것이 정말 작아 보일 수도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첫 만물을 받으시고 또 우리를 당신의 역사 안에서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10절과 11절은 이 모든 고백을 삶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두고 경배할 것이며 즐거워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두고, 경배하고, 즐거워하라. 먼저 두라고 하십니다. 손에 들고 있으면 아직 내 것입니다. 계산하고 있으면 아직 내 성취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두는 순간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먼저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드리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먼저 나와 드리는 그런 사람이 약속의 땅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아직 들판에는 남은 계절이 있고, 남은 열매들이 있고, 남은 변수들이 있습니다. 비가 더 와야 할 수도 있고, 바람이 더 불어야 할 수도 있고, 어떤 해는 다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끝난 뒤에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첫 열매에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모든 것이 다 해결되었다라는 그런 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표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상황을 보고 웃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누리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하셨다는 감사, 앞으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또 고백하는 그런 소망에서 나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는 서의 그 신앙은 내가 얼마나 확보했나가 아니라 내가 누구를 신뢰하는가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은 아직 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실하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 땅에 들어가지도 씨를 뿌리지도 열매를 거두지도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분명하게 오는 축복과 그 변형을 우리가 생각하였을 때 소유가 아니라 그것을 고백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왜일까요? 거룩한 백성이 약속의 땅에 가장 먼저 붙잡아야 할 것은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풍요한 그 땅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제사, 신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그런 거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먼저 확보하라고 하지 않으시고 먼저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순간 그들은 선언합니다. 우리는 땅을 의존하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에 의존하는 그런 백성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은 환경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약속의 땅도 목적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표지판입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드리고, 먼저 경배하고, 먼저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의 첫 만물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그것이 바로 첫 만물입니다.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생각,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정의 첫 부분, 무엇보다 결과가 다 나오기 전에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그런 신뢰인 줄 믿습니다. 첫 만물은 양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축복 속에서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두느냐, 그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지점입니다. 우리도 아직 완성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먼저 드리고, 먼저 경배하고, 먼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준비시키며 먼저 붙들어야 할 그 믿음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아직 완성된 자들이 아닙니다. 아직 다 이루지 못했고 아직 다 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먼저 붙드는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첫 시간, 우리의 첫 마음, 우리의 첫 생각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이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실 것을 믿습니다. 먼저 드리고 먼저 경배하고 먼저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